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야고보서 그 저자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당시 배경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더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터전이 내가 살았던 곳과 익숙하지 않아도 그 환경과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시대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입니다. 유대인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헬라 사람으로 로마 사람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요 모든 행동의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그 야고보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인데 꼭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모든 삶의 모습들이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갈등을 하는 거죠? 종이 아니라 주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주인 노릇 하려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서로 주인 노릇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주인은 한 사람이거든요. 주인 두 명인 비즈니스 하는데 잘 되는 거 어렵습니다. 주인이 둘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교회 주인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제가 따라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인 거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안 되고요.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처럼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사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종으로서 살아갈 때 1절이 돼야 2절부터 넘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종이 돼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의 삶은 첫 번째 어떤 삶이었습니까? 시험 받는 삶이었어요. 시험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 받으셨던 주님, 우리에도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시험이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사는데 이 세상 사는데 참 재미있고 내 생각대로 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는 절대 우리가 동화되다든지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그 시험이 있다라는 얘기는 시험을 이겨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기쁘게 해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나 참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고 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참아야도 되고 화도 못 내고 그러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참고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시험을 참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죠. 믿음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잘못해서 벌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걸 시험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핍박을 받아 시험을 받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참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장로님이셨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셔서 세무사 직원들이 와서 집안에 있는 걸 가져가는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이거 헌금할 거라서 여러분이 가져가면 벌 받을 거라고. 참 창피한 얘기였어요. 세무서 직원이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금 내는 것도 기뻐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게 매스컴을 타고 나가는데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전도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그런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 때문에 이게 시험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해서 뭐가 창피하고 뭐가 부끄러운 건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비난받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 거지 잘못된 축복관이라든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고난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축복이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종의 삶은 시련을 인내해야 하는 삶이었어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시험이 있어도 인내해야 된다. 인내는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눈물 젖은 빵뿐만 아니라 눈물 젖은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눈물 젖은 기도, 그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갚아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시련을 인내하는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예민하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파르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그럴 때 나타나요. 인내하는 삶 가운데 시험을 어떻게 인내하는가에서 우리의 성품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해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세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의 삶은 온전한 삶,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하다라는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러니 참 예수 믿기 어렵죠. 예수 믿고 구원받긴 쉬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는 삶이에요. 그걸 성경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하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잖아요. 온전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 그게 지혜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그 지혜를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종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 바로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이 종의 삶, 시험이 있고 그러나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럴 때 온전하다라고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종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마지막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즉 어떤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실패했던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과 기도하는 삶은 여러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하고 사는 삶은 웬만한 게 이겨낼 수 있어요. 웬만한 관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감정도 상하고요. 쉽게 상처도 받고요. 쉽게 노엽기도 하고요. 서운하기도 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강해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참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에 있다. 기도가 없어서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의 자세를 그럼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냐면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자세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의심도 하고 두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의심하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했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걸 10년을 해야 되는지 20년을 해야 되는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안 나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해보시면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그 기도, 이 기도는 아닌가 보다 뭐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접을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이 빨리 나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보다 그러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믿음 생활이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참지? 내가 왜 이 시험을 당해야 되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지? 왜 나만 양보를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나한테 무관심하신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생각까지 사람들이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예 안 들으시는 것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막장 신앙이죠. 시험이 있고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빨리 자기의 생각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회의가 신앙에 대한 회의로까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했어요. 의심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에 훼손이 되는 사고나 생각을 말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훼손이 되는 생각을 감히 내가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것을 우리의 머리로라도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표현을 안 했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패역한 생각을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한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변함없으심을 믿고 그분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 가운데 견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좋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흔들리면요. 요동치는 삶을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의심을 하면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는 거예요.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삶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여러분 본인도 헷갈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헷갈려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믿음이 얼만큼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좋을 때 열심을 내는 것은 쉬운데 힘들 때도 변함없이 열심을 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시험이 올 때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정말 더 많이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시험이 와도 내가 기도하고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요동치지 않는 삶. 여러분 요동쳐 보신 분들 알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거 나중에 돌이켜보면 민망하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서 우린 요동칠 수 없어요. 여러분 큰 배가 유유하게 가는 걸 한번 보세요. 폼나잖아요. 근사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독수리가 창공을 날릴 때 허부적거리고 나르지 않잖아요. 근사하게 나르잖아요. 비행기 큰 거 나를 때 보세요. 멋있잖아요. 경비행기처럼 이렇게 프로펠러 돌다 시끄럽다 바람 불면 밀렸다가 이착륙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우아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도 그 우아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온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을 자꾸 갖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일깨워주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허망해지기 쉬워요.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요동치는 삶, 의심이 있었던 기도의 삶, 흔들렸던 믿음의 삶,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하나님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자꾸 넓혀가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 타지 않고요. 세상 유행 타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거죠. 경기 타지 않고요. 기분 타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이렇게 뭐죠? 여자분들 뭐 갱년기 애들 사춘기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없다 그래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진 않죠. 호르몬이고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사춘기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열흘만 굶겨보세요. 사춘기가 있나. 우리가 뭘 자꾸 해줘서 그래. 안 해주면 아쉬운 거 알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현대 너무 편해서 생긴 병들이 너무 많아요. 윤택해서 풍족해서 생기는 병들이지. 그러니까 다 신경성, 뭐 정신질환, 뭐 병일 수 있죠. 예. 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뭐 잘 손은 못 대지만 글쎄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현상학적으로 있지만, 나타나지만, 육체에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의 정황에 나타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기간들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오면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 내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 내 믿음을 한번 내가 테스트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험 이기겠습니다. 이 시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은 조금 본문이 이어지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가난과 부,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9절부터 11절은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문맥에서 조금 다른 내용 같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시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9절에서 11절에는 시험의 한 예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높은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낮음을 자랑해라. 수수께끼 같아요. 근데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정말 곤고했다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경제 활동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세금 내는 제도도 특혜를 유대인들은 특별히 로마로부터 받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과는 또 다른 이방인들 출신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속에서 신분이 낮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그 시대에 어려운 삶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어렵고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그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 지역에 특별히 큰 기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기근이 생긴 거를 알고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지금 초대교회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연재해까지 겹친 거예요. 그럴 때는 있는 사람이 더 어렵겠어요? 없는 사람이 더 어렵겠어요? 없는 사람이 훨씬 어렵죠. 그러냐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망하면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근, 핍박, 가정에서의 배척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낫다라는 표현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써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단어였어요. 하찮다 이런 단어였어요. 천하다, 궁핍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들의 삶이 곤고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하고 천하고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은 데 처해 있어서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우리 성도들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높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높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먹을 것도 없었고 아이들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낙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하나가 우리를 높은 존재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였어요. 낮은 데 처해서 힘들게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높음을 자랑합시다. 그러면서 여기서의 높음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휘포소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높아지심의 단어입니다. 즉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 거였어요? 사회 신분이 높아지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했다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부활신앙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게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 높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낮은 신분으로 살고 낮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우리 그 높음 바라보고 삽시다. 그 높음 자랑합시다. 이것으로 우리 믿음 이겨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높음을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한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아짐을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부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은금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구약성경의 본문을 끌어와서 10절,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의 꽃과 같으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은 떨어져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예,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거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레곤은 실감이 나지 않죠. 물이 하도 좋아서.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냥 꽃이 폈다가도 아침에 꽃이 폈다가도 그냥 해가 뜨면 그 꽃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천국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낮아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재물에 안주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재물이 있다고 우월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낮아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나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낮아지는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낮아져야 갈 수 있고요. 낮아져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지난주에인가 제 친구 목사가 무슨 동영상을 하나 보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한 연예인이 무슨 어디 텔레비에 나와갖고 나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근데 안 믿어진다고 뭐 이런 뭐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뭐 그리고 노래도 있대요. 놀 만큼도 놀아봤고 가질 만큼도 가져봤는데 공허한 거예요. 한마디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괴로운데 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는 영혼이 좀 불쌍하다. 영혼이 불쌍하다. 저게 현대인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 저런 거거든요. 공허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참 방자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표현은 날 구해달라 그러지만 하나님 있으면 날 좀 구원해봐. 한편 강도 같은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날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이면 날 구원해봐. 내 앞에 신이면 나타나봐. 이 얘기예요. 지금 뭘 모르는 얘기냐면 지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놀아도 받고 가져도 봤어요. 근데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니까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죄인이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날 좀 구원해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보편성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신 있으면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나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죄인인 줄 알아야 인간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악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시작인데 신부터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역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믿음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믿음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해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안 믿어져서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져 그럼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가 안 믿어지는 거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만오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제일 위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해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이겨낼 수 있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예를 물질에 대해서 들었어요. 물질이 이 시대의 시험거리입니다. 없어도 시험이고요. 있어도 시험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시험이 들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서 시험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의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물질이라는 큰 신 앞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물질에 그 고백이 돼야 다른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다른 시험 다 이기는데 이 물질에서 지면 지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여기다 딱 하나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인가? 우리 믿음의 시험을 어디서 이겨야지 나머지를 이길 수 있는가? 결국은 물질이라는 큰 우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시험을 극복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시험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겨낼 수 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 특별히 물질이라는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크게 놓여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 시험을 참는 자 어떻게 참습니까? 지혜로 참죠. 기도하며 참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알고 참습니다. 그것으로 이겨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상급 주시고 칭찬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한날 한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